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치르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 함께 각자의 처소에 모여 있으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가 더욱더 선명히 새겨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늘 밑에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를 위해 치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의 값의 크기를 조금이나마 더 새기고, 더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좀더 깊이 또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저녁 말씀은 새벽 예배의 연장선으로 이사야 5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새벽 예배 말씀 못 들으신 분은 화요일 새벽 예배부터 처음 이렇게 들으시면 오늘 말씀까지 내용이 이어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일반적으로 양이란 동물은 매우 온순하고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짐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양을 기르는 중동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에 대한 인식은 매우 다릅니다. 양은 매우 고집이 세고 자주 다른 양들과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지역에서 가장 상스러운 욕중 하나가 상대방을 향하여 양 같은 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양에게 안 좋은 면모가 있으면 중동 사람들이 상대방을 욕할 때 양으로 비유하는 것일까요? 양이란 동물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동물이 사실 아닙니다. 덩치가 제법 있는 큰 양들은 힘도 세서 앞발로 버티고 있으면 목자들도 좀처럼 끌고 가기가 어려운 거죠. 양은 고집도 세지만 시력도 좋지 않아서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양은 날카로운 발톱도 강력한 이빨도 빠른 발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목자 곁을 떠난 양은 줄곧 늑대나 사자 혹은 곰과 같은 야생동물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시력이 좋지 않아 알지도 못하고 효과적인 방어 수단도 없어 자신을 위협으로부터 지키지도 못하면서 동시에 자기 고집이 매우 강한 동물인 거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을 바로 이러한 양과 같다라고 비유하며 말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시력이 매우 나쁜 양이 목자를 떠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여기저기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것처럼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오늘 나의 선택이 내일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양과 같이 고집이 센 것이 우리들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살고 싶은 바가 다르고 추구하는 삶의 양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가 원하는 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삶을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중 내일 일을 미리 아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이런 모습이 바로 양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양의 특성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양은 혼자서는 살수 없는 동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양은 목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양과 같이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나 스스로의 힘으로 넉넉히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자만심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한 우리들의 죄악인 셈입니다. 죄를 지을 능력은 있지만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범죄함으로 인해 고통과 죽음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무리의 죄악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여기 보면 이사야가 우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죄인이 아닌 인간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지자인 이사야 자신도 이러한 어리석은 양에 포함됩니다. 우리 모두도 죄악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 중 우리의 영혼을 죄악과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죄악이란 단어가 살인, 간음, 절도, 방화, 사기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 행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뿌리 깊이 자리 잡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야말로 예수께서 감당하신 죄악의 정체인 것이죠. 우리는 다 양과 같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자기 고집이 무척 강합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릇 행하면서도 그것이 그릇된 것인지 모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내 자신의 생각을 더 믿었고 혼자서는 이 세상을 살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없는 연약한 주제에도 하나님 없이도 홀로 잘살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향하여 양과 같다고 표현한 것을 좀 환원하면 우리 모두는 무지 위에 악한 고집으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악한 길, 죽음의 길, 저주의 길을 고집스럽게 가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수한 경고를 무시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짓밟으면서도 자신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스스로 확신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이사야는 인간의 무지와 고집으로 빚어진 반역의 결과로 인간은 그릇된 길을 걸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간 결과가 바로 고통과 사망의 저주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이 저주에서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모든 인간의 삶은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처한 비참한 상태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 인간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봅시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과 죽음의 저주에 처해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누구의 해결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해결책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과 벌을 주시는 일에 연연해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으로 뭔가 두 분이 대립하는 관계로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공의를 강조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사랑을 강조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서로 갈등에 있다는 이상한 가르침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리스도께서 감당시키도록 하신 이 대속을 계획하신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도록 계획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이 있으신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손해보시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그 어떤 의무도 책임도 사실 가지고 있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의 성품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그릇된 길, 죄악의 길, 저주의 길로 들어선 우리들을 구원하여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 인류의 죄악이 더욱 점점 더 번영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자, 7절을 보면 7절에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럼 실제로 우리의 죄악을 어떠한 모습으로 감당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본문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위해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해 상함을 받으셨어요. 그분은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극심한 육체적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본문에서 괴로울 때라고 표현한 것은 주님의 내면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의 제자는 그를 배신했어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의 제자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등을 돌렸어요. 가장 가까운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욕하고 부인했어요. 그를 믿고 따르던 무리들도 그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고 그를 향해 침을 뱉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이와 같이 육체적인 극심한 고통과 참기 힘든 내면의 모욕 가운데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침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우리는 메시아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의 고난의 침묵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받는 장면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침묵을 지키셨어요.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을 지키셨어요. 자신이 당한 고소에 대해서 주님은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는 이 모습을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이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주님은 사형에 처해질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 스스로를 위해 어떠한 변명도 변호도 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는 어떠한 변명도 변호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이사야가 전해준 예언의 성취였던 것이죠. 자, 예수님이 헤롯에게 신문당하시는 장면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을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이와 같이 예수님의 침묵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가야바 앞에서도 빌라도 앞에서도 헤롯 앞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할 바로 이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것이죠. 왜 주님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자신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려고 온 수많은 사람들의 간계 앞에서도 막힘없이 진리를 선포하셨던 주님께서 어찌 신문당하시면서는 그 입을 굳게 닫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만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야바에게,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신문 당하시면서도 주님은 아무런 변명도 변호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가르치셨어요. 지난 3년 동안 10명이 넘는 제자들을 양육했고, 그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각종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눈 문둔 병자, 중풍 병자, 혈루병에 걸린 자등 각종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주님은 주린 자들을 먹이셨고, 귀신들을 내쫓으셨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성난 파도를 잠재우셨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고, 밤잠을 줄여가며 평생토록 헌신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만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자신의 죽음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바로 이 죽음을 위해 달려온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문 현장에서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곤욕을 당하시고 정신적인 괴로움을 당하셨지만 그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뺨을 때렸고,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납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그를 쳤어요. 주님의 살은 뜯겨 나갔고, 주님께서 입고 계신 옷은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피로 인해 붉게 물들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주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고, 날카로운 가시는 주님의 머리살을 파고 들어가 예수님의 얼굴에는 피가 흘려내리고 있었어요. 로마 병사들은 주님의 두 손과 두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로마 병사가 망치로 힘껏 내리친 세 개의 모습, 주님의 살을 찢었고 뼈를 뚫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피가 쉼없이 줄줄 흘러내렸을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극심한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계신 예수님. 그런 주님을 향해 사람들은 욕하고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와 같은 사람들의 조롱소리에도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던 것이죠. 만일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입을 열고 한마디만 하셨다면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을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향하여 명령하셨다면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칼집에서 칼을 뽑고 주님을 구하기 위해 한 걸음에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주님이시지만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부당한 비난과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서 침묵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또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잠잠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 온전히 내려놓으셨어요. 미련한 양과 같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며 죄악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성난 파도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참을 수 없는 내면의 괴로움 속에서도 죽음을 감당하시고자 우리를 위하여 침묵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온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원이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리시는 희생과 고통을 감당하셔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삶을 목표로 살아야 합니다. 바람처럼 속히 지나가는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고난을 친히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날마다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영죽을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또 아픔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망의 저주까지 감당하게 하시니 이것이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침묵으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셨으면 능히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위하여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며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한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치러주신 이 값진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이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각자의 현장에서 주님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으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모든 코너스톤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